레위기 22번 메시지 속건 제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 두 번째 레위기 5장의 말씀은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회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하고 거룩하며 그분에게로 분별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의 사회,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모든 인간 사회를 회중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없으십니다. 레위기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보호하심으로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장막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제 레위기 5장의 구절들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예표론에서 레위기 5장의 모든 방면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절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거짓말하는 것을 다룹니다. 거짓말은 사탄과 관련되는데 이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및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들짐승과 가축과 곤충의 시체를 말합니다. 들짐승은 야생동물이며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11장에 따르면 이 구절의 동물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짐승과 같고 어떤 사람들은 가축과 같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곤충과 같습니다. 5장 2절의 사체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세 종류의 동물의 시체, 곧 들짐승, 가축, 곤충은 세 종류의 사망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들짐승같이 거칠고 두 번째 사망은 온순하고 길들여진 짐승과 같이 온유합니다. 세 번째 사망은 곤충처럼 강교합니다. 예표론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망, 즉 거친 사망과 온유한 사망과 강교한 사망이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곧 교회 안에는 사망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은 거칠게 혹은 온유하게 혹은 간교하게 우리들 사이에 퍼집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망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거친 사망과 온유한 사망을 보아왔으며 또한 간교하고 교활하게 기어들어오는 사망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 안에서 사망을 아직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당신은 곤충의 시체로 예표된 사망, 곧 은밀하고 교활하게 그 독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망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종류가 어떠하든지 사망은 사망이며 그것은 부정합니다. 모든 사망, 곧 거친 사망과 온유한 사망과 강교한 사망은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 죄는 사망만큼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써 즉시 사함받고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망을 만지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런 뒤에야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사망이 죄보다 더 더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나 사망을 만지는 것은 일반적이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망을 접촉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사망의 독은 성도들을 해치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하여 그 성도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긍휼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행해 오셨으며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들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세우기 위해 일해온 성도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독소로 인해 성도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공정하고 침착하고 친절해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건축하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사망의 독소를 퍼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것을 행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3절은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의 부정은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의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같은 천연적인 생명은 부정을 가져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거룩한 사회 안에서 사망과 천연적인 생명이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은 천연적인 애정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천연적으로 곧 천연적인 애정으로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도 않으며 서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가 과거에는 당신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었으나 지금은 당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합시다. 이것은 다른 이를 사랑하고 돕고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천연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거나 혹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시기는 모두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5장 4절은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솔하게 말하는 문제, 곧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고 주의하지 않고 앞뒤 헤아리지 않고 어떤 것을 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듣고 그 즉시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든지 혹은 싫어한다든지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이것을 할 것이라든지 저것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경솔하게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신 아무 말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속건 제물이 필요한 네 가지 항목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려고 해도 여기서 언급된 네 가지 항목, 곧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 사람의 부정을 만지는 것,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의 실제 상황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항목, 곧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탄, 곧 거짓의 아비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항목은 세 가지 형태의 사망, 거친 사망과 온유한 사망과 간교한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사망은 거칠고 온유하고 간교하게 퍼집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셋째 항목은 부정한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연적인 생명으로 행하고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 천연적인 생명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천연적으로 사교적인 사람들은 종종 잘 받아들여지거나 영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천연적인 생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항목은 경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급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항목을 죄들로서 속건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나열해 놓으십니다. 레위기 5장 5절과 6절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속건제물은 양이나 염소입니다. 이 속건제물은 우리에게 주로 한 가지 곧 우리의 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죄들을 처리받았으나 실상은 우리의 죄들의 근원인 죄를 처리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속건제물은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들을 범하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에 이 죄들은 죄 안에 그 근원을 갖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건제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속죄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속건제물이 속죄제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받기 위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것은 속죄제물이 됩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단지 나무의 열매만을 제거할 뿐 아니라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면 열매도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범한 죄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속건제물을 속죄제물로 부르십니다. 이어서 7절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속건제물이 속죄제물과 관계 있을 뿐 아니라 번제와 관계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번제로 구성됩니다. 종합하면 이 두 제물이 속건제물을 이룹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범한 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의 참된 문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의 뿌리, 근원은 우리의 죄이며 우리가 죄들을 범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속건제물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들의 뿌리, 곧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속죄제물과 우리로 죄를 범케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처리하기 위한 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하지 않는 것을 처리한다면 우리의 허물들도 처리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이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속건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물과 속죄제물의 피를 말합니다. 얼마의 피는 단 곁에 뿌려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 위에 뿌려진 것을 상징합니다.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려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하시는 근거임을 상징합니다. 10절은 두 번째 새에 대해 말합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가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규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속죄제에 덧붙여 번제가 필요합니다. 불에 의한 여호와의 제물로서 단 위에 불살라진 한 움큼의 고운 가루. 11절은 우리에게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단 위에 불살라진 한 움큼의 고운 가루는 여호와의 화제로서 이는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를 위한 고운 가루가 제단 위에 피뿌림에 근거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 흘림에 근거하여 우리의 속건제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속죄에는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 11절에서는 고운 가루가 속죄 제물에 사용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도 관련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예수님은 죄들을 범한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며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에는 거짓말의 아비가 차지할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결코 사망이나 천연적인 어떤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인성은 결코 경솔하고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언제나 사력 있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안에 죄를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주 소량의 부분만 소용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성을 얼마나 조금 사용하는가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인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이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거짓말과 사망과 천연적인 생명과 경솔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병균들을 죽이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만유를 포함한 약입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더 많이 가진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건 제물을 위한 고운 가루의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의 것이 됨. 레위기 5장 13절은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물을 위한 고운 가루의 나머지가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봉사하는 사람의 음식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죄를 짓고 그의 친구에게 늑봉한 것을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자. 레위기 5장 15절과 17절부터 18절까지 6장 2절부터 3절까지와 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여호와에 대하여 죄를 짓고 실수를 범하는 자와 여호와에 대하여 신실치 못하게 범죄하고 행하며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그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과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속건제물을 위하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 없으시며 신성한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위에 열거된 허물들과 같이 사람에 대하여 지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실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은 가품이 필요함.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은 범과를 갚아야 하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모든 속여 빼앗은 것으로 인해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도 그 범과를 다 갚아야 했으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속건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신성한 규모, 표준, 측량에 따라 물질적인 것에서 의로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속건 제물은 번제를 죽이는 곳에서 죽임.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번제물을 죽인 곳에서 속건제물을 죽이는 것은 속건제물이 번제물을 기초로 함을 가리키며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분이 번제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물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을 처리합니다. 또한 그것은 거짓말장이 사탄과 하나님 회중 안의 사망과 부정한 천연적인 생명과 두려워함과 고려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속건제물은 우리 이웃에게 강도질하고 속여 빼앗은 것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건제물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속건제물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신성한 빛 안에서 우리의 번제이시며 소제이시며 화목제이시며 속건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물을 체험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속건제물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짓는 온갖 허물들의 근원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